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계시거나 어디에서 들으시거나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제이미이고 저는 여기 비포 교회의 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다면 여러분들께 큰 환영을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오래 있으신 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계절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한 가지의 권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달력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엔 여기 전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또 before 대표이신 랜디 레밍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주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강림절을 모르신다면 강림절은 4주 동안 크리스마스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활기차게 인내 있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올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럼 오늘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하신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게도 변화를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기다릴 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 손,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께 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전통적으로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시즌에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비포 교회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분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향한 관대함을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주 동안 여러분의 관대함이 지역 및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이라이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상 이상의 기부에 동참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로 이끄는 강림절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임재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랜디 레밍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시리즈를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해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랜디 목사님이 해주실 제목은 그의 임재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년 안에 저희 교회를 새로 오셨다면 랜디 목사님은 제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임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주실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여정을 평화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하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명절처럼 만큼이나 축하하거나 인정받는 명절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축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하거나 시민권을 형성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만큼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 누구보다 크리스마스보다 축하받는 생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큰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믿음과 영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명절이 어느 명절보다 제일 크고 축하하고 되는지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클까요? 왜 한 아이의 탄생이 빌리언 사람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축하하는 것일까요? 특히 이것을 고려할 때입니다. 그의 전기 중 두 개는 출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모호한 뉘앙스를 다룹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예수님의 같이 있던 동물들 아니면 세 명의 현자 아니면 구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일을 크게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출생 전후를 휴일의 제도로 삼으라고 하는 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린 이렇게 기다리고 축하하는 걸까요? 지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졌고 세계적이고 어색하지 않은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기억하면서 시작할 때 저는 이 계절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는 이 이야기 밖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역사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택하신 종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종족은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종족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네, 이 종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초강대국이 차례대로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고 종종 그들을 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억압적인 국가가 차례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는 소녀와 그녀의 약혼자 조셉을 만나는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사실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군사 본부를 유대인 성전 옆에 의도적으로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로마는 시저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저스는 그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통치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은 시저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시저는 평화와의 왕자라고 불려졌고 그는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마을마을마다 점령했고 시저스 왕이라고 불림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명절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게 하고 더더욱 튼튼한 군사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더 점령하고 더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침략을 내려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등기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등기신고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제국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마을에 와 시저가 왕이라고 불리기를 요구하고 요구사항에 복종하면 제국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복종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라고 불리는 곳에 못 박혀 시저에게 복종하지 않은 대가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종하면 상대적으로 평화가 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평화적으로 숨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가겠습니다. 마리아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에서 인디아로까지 이어지는 악재적인 제국의 모도한 구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람들은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좌절함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수치감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인종들이 살았던 상태였습니다. 수치감에 들려 삶을 살았습니다. 밟히는 것에 지쳤고 걷어차는 것에 지쳤고 그들의 민족들이 힘들게 살게 나누었던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지쳤습니다. 1980년 초에 아일랜드 출신의 떠오르는 음악 밴드가 있습니다. 그때 아일랜드는 내부 게릴라 전쟁에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와 카페에 자동차 폭탄 테러가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불안에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음악밴드는 콘서트에서 관중을 초대하여 시편 40편에 나오는 개작하는 라이브쇼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나는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였고 내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구덩이와 진흙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내 발을 바위에 얹고 발걸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밴드 U2는 한 명씩 무대에서 빠져나가서 관중들은 이 마지막 대사를 부릅니다. 이 마지막 대사는 얼마나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필사적이고 잊어버린 세대의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얼마나 있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전쟁과 억압의 노래가 아닌 노래, 해방의 노래, 구속의 노래.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얼마 동안이나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구타당하고 억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마리아에 가서 10대의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해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하늘을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여 마리아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을 구원의 여호와라고 불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이젠 제국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를 되풀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진흙에서 구할 것이고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가장 높은 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정복자 안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왕자를 갖게 될 것이고 통치할 것이다. 이 아이의 왕국은 끝이 나지 않는 왕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시저 통치와 통치에 대한 참조 사항입니다. 로마는 히브리 민족의 목에 발을 딛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몇 구절 후에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하는 노래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마리아는 달콤하고 순진한 10대 소녀라면 여러분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대답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순진한 10대 소녀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알았니? 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노래의 작가가 성경을 쓰기 전에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혁명가였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에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순진한 소녀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면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Braveheart 영화처럼 한 장면 같습니다. 이것은 제국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땅에 밀려서 걷어차고 불의에 잇따라 수신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조차도 가장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요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씁니까? 그리스도는 궁전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귀족이나 왕족 가운데 계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 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대부분과 대면합니다. 그리스도는 노숙자의 모습 속에 들어오십니다. 난민들, 제외, 빈곤, 힘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항상 변두리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그룹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첫 번째 BC에 사라졌다면 앞으로 누구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질 것에 대해 내기를 한다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시저 왕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과 군사적으로 가장 큰 구석에 있는 경제적과 군사적으로 가장 작은 구석에 있는 소수민족의 사이에 태어난 모호한 아이를 뽑으시겠습니까? 다음은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여기 시저 왕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시저 왕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저 왕은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을 무너지고 역사책에만 남아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이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두 개의 제국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누르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속방과 그리고 또 해방하는 것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또 억압하는 것과 풀어주는 것, 이것은 또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그들을 위해 죽는 것. 시저는 강압적으로 군사적 폭력을 이용하여 평화를 전달했지만 주님은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평화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강제적인 평화와 권력 구조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평화와 신성한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종결 없이, 해결 없이 살 수 있는 평화이며 우리의 민족은 이제 다른 수준이 있고 우리의 근원,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 불안,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평화롭게 사라집니다. 이 평화는 어느 누구나 상황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평화이고 그럼 이 평화가 우리 모두가 찾는 평화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신뢰에 뿌리를 둔 평화는 더 깊고 강하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갑니다. 수세기 동안 이런 시즌에 따라온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강림절 주변의 사람들은 이 세 단어를 외쳤습니다. 이 세 단어는 주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하나는 초청장이고 또 하나는 입학입니다. 이것은 2000년과 같이 억압받고 투옥된 사람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초대권입니다. 초대장에 우리 지금 흔들리는 땅, 진흙 땅에 서 있고 우리는 마른 땅, 바른 땅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또 하나는 입학권입니다. 이것은 삶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의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충실성을 권세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